오늘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설교인 신명기 말씀을 한 달락씩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세대를 앞에 두고 설교하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신명기 설교가 끝나는 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신명기 설교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모세 자신은 못 들어갈 것이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광야를 헤쳐오면서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모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아프게 했고 또 그 결과로 지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전멸되었고 이제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도 그렇게 1세대와 많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모세가 보아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으로 갚는지 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를 무수히 보아왔고 출애굽 2세대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발 너희는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제발 우상을 조각하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상이 너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갈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5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앞부분을 이어가지고 우상을 조각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처참한 결과가 있을 거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26절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 진멸될 거다, 너희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나 한 가정의 문제나 어떤 부족이나 불악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존속이 달린 문제, 한 나라의 전망이, 백성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공동체가 혹은 나라가 그 일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고는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한번 이미 했던 경고이고 이제 이 우상 숭배 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앞으로 신명기를 설교해 가면서 7장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고 13장에서도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 세대가 넘어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들은 모세의 경고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에 가보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의 기자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결국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의 죄악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죄가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것을 알아듣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우상 숭배 금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 접하기가 쉽고 그만큼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는 우상 숭배의 금지를 반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장 그 대표적인 우상을 들라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알은 천둥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은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세라는 그 바알의 부인 정도 되는 땅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곡물을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가축의 새끼, 가축들이, 우양들이 새끼를 잘 베게 하고 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하는데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비가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 전부터 천둥의 신, 번개의 신인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 바알신의 비를 받아서 땅에서 열매 맺게 하고 또 우양들이 가축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그 아세라 신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전에서 이제 그들이 제2 바알 숭배를 하고 아세라 숭배를 하는데 그 신전에서 드리는 제의가 뭐냐면 그 신들이 흥분해가지고 성적으로 결합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제사의 주된 부분이 뭐였냐면 남녀가 그룹으로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룹으로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제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전 제의를 보면은요, 제의에 참석했던 남자들이 최음제를 많이 먹고 그런 약물을 먹어가면서 그곳에 있었던 여 사제들과 그 일들을 집단으로 했던 것을 역사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꼭 먹고 알먹는 일이었습니다. 일석이조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거룩을 명하시고 절대적으로 가정의 순결과 정결을 명하시는데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2에 가보면 성적으로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그런 모든 제약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도리어 그 성적인 부분들을 더 부추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잘만 하면 비가 잘 내리고 그래서 땅에 그 농작물들이 잘 그 결실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양과 가축의 우양들이 가축의 새끼를 잘 낳게 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쾌락도 즐기고 또 풍성한 그런 그 결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매혹적이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그 땅에서 죽고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는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늘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풍요와 다산과 꼭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가축들이 우양들이 새끼를 잘 낳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풍요가 오고 다산이 온다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 같고 훨씬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부를 누리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사느냐 물어봤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소개시켜주고 너희도 이들을 섬기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계속해서 모세가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던 그냥 풍요와 다산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돈의 문제와 그들의 우상 숭배가 늘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권력인 그런 세상입니다. 정치 권력은 잠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돈의 권력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요? 행복도 돈 주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키고 돈이 있어야 여가 생활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건강을 챙길 수도 없고 또 여가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쾌락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상 숭배는 이것처럼 돈과 직결되어 있고 저들의 삶과 늘 직결되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돈도 주고 이를테면 쾌락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더라. 그것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냐를 계속해서 묻는데 그걸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묻냐 하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묻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신이냐, 하나님이냐 돈의 신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 부모들이 그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알에게 가면, 아세라에게 가면 그들이 돈을 준다고 생각했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고 다산을 준다고 생각했고 쾌락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고 결국 망하는 순간까지 그들의 그 잘못된 역사를 택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발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고 내 말을 따라서 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특별히 이 말씀은 당시 출애굽 2세대만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에 그 뒤에 일어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 향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간곡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27절부터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하며 명령하면서 그 결과, 그 심판의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답니다. 심지어는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는 강제적으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될 때는 그곳에서 억지로 자발적이 아니라 그 땅의 강요에 못 이겨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우상이 좋니? 그러면 가서 어디 한번 실컷 섬겨봐 하면서 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고 그리고 이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죽고 잡혀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의 끝이야, 너희의 마지막이야 라고 마지막을 선언하시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삭였던 그 거짓 것에 노란하다가 그 거짓 것에 넘어가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만약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또 모세가 선언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까지 갈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라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을 돌리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예언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예언서에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대부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뒷부분에서 혹은 중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하고 죽이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나를 따라오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고 우상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니 제발 거기로 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실 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실 때는 그것이 살 길임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복 받는 길임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임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말씀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조차도 신자에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심판 중에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라도, 심판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갔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서도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했고 지금 너희를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은 죽는 길이다. 사는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의 말대로 순종하고 가는 길이, 나를 의지하고 가는 길이 살 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유명하게 우리가 담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잘못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만한 영적인 실력이 안 되는 나에게 참으로 큰 짐,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도 기뻐해야 될 것 같고 쉼도 없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기뻐할 일을 주시지도 않으면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늘 기쁨의 일들을 허락해주고 싶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쉼도 없이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을 하실 때는 또 다른 입장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함께 하기를 원할 때 미리 약속을 잡고 미리 장소를 정합니다. 예약을 합니다. 만나는 시간도 미리, 만나는 장소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나마도 내가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 속을 후련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에 대한 약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 보장에 대한 약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너가 언제라도 나하고 약속 잡지 않고 언제라도 내게 기도할 때, 내게 말할 때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어떤 말을 하건 내가 다 들어주고 싶다. 네가 어떤 장소에 서건 나에게 나를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네가 어떤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 충분하게 네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낮에 기도를 해도 그때도 들으시겠다는 것이고, 내가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런 캄캄한 밤중에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 잡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해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어떤 시간에 기도하든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네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듣고 비밀은 지켜주마. 그리고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할지라도 내가 듣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충분하게 너의 말을 다 털어내놓았으면 좋겠구나. 너의 작은 신음이라도 듣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주저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듣기 위해서 언제고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언제고 지체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를 특별히 예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도 있고, 내가 차를 타고 출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을 아뢸 수 있고, 내가 잠들기 전에도 내 침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삶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채워주고 싶구나. 그러니 너는 나에게 피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경박한 표현을 써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언제나 귀를 열어두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애롭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서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것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것들을 깎아 만들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망하는 길밖에 없으니 제발 너희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아두고 참신인 내게로 와서 나에게 피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여전히 참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에게 달려가지 않고 돈신에게 넘어가지 않고 물질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지금까지 본문의 흐름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15절부터 24절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망할 거다. 끝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거기서 이제는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심판받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 만약에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실 거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 숭배에서 어떻게 이길까? 우상 숭배를 이기는 진짜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들을 지난 40년 동안 이끄셨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우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너희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하시고 요단 동편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오 진짜 하나님이시오 진짜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현혹되지 말고 제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모세의 말이 아니고 어디서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공상 속에서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자 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 이 한 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현혹되고 우상에게 넘어가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해라 그 말을 반복해서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에서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가짜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굳이 공부할 필요 없이 진짜에 비교해 보면 진짜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가짜를 그냥 가짜로 판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조지폐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그거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알고 있으면 그것과 비교해보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위폐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수많은 우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것인데,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진짜 하나님이 내가 지어내서 만든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진짜로 지금 이 순간까지 경험한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으로 알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신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목소리를 조작해서 하나님 흉내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왔다라고 그들을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우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참 하나님 되시느냐,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당시 수많은 우상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 했고, 태양신을 섬겼고, 나일강을 섬겼고, 달신을 섬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가짜 신들, 그것이 가짜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기적, 열 가지 재앙에 분명히 고스란히 다 보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풍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선명하게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는지, 너희가 경험으로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외에 어떤 신이, 감히 어떤 신이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 동편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이심을 알아,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9절부터 4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모세가 너희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이 간곡한 명령, 간곡한 부탁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그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대가 이어지면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출애굽을 알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알지 못하던 그 후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준다던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갔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끊임없이 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의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동시에 이곳에 있는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와는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만몬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신을 섬길 거냐.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따르고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오직 그분 앞에만 엎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